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당신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사람의 본성 때문에 힘을 잃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정결 제물이 되게 하려고 우리의 몸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입으신 사람의 몸을 써서 죄를 정죄하고 벌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룹니다.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본성이 원하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사람의 본성이 지배하는 마음가짐은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가짐은 생명과 평화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지배하는 마음가짐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에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몸으로 저지르는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또다시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성령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과 견줄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누가 참 당신의 자녀들인가를 나타내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죽음과 멸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된 자유와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처럼 지금까지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가운데 첫 선물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이미 가진 것을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을성 있게 그것을 기다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 자신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신음 소리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청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빚어지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마디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 놓으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받아주시며 받아주신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우리에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고소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고소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소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의 위험에 맞닥뜨립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마치 죽임을 당할 양처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도 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삶, 천사들이나 다스리는 영들이나 현재의 어느 것도 미래의 그 무엇도 어떤 능력도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주님의 빛을 다시 전해 나의 모든
예레미야서 제26장. 요시아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에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이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 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랏 야아림 사람 스마야 아들 우리아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보르 아들 엘라단에게 뱃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들어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낮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너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너에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소아시아의 사대는 전략적 요충지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지리적 조건과 사금의 생산과 양털 염색업으로 부를 누리고 때문에 향락과 안일 그리고 사치의 도성으로 곧잘 오늘의 사회 분위기와 비교되어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언제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는 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그다지 많지 않은 기도인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러한 사회적 여건의 영향을 받아 신앙적으로는 거의 죽은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치와 음란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죄악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사치와 연락 그리고 안일이 들어오면 반드시 생명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을 봐도 분명합니다.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교회당이 있고 재정이 넉넉하고 예배의식이 있고 교인들이 있는 교회였으므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생명을 상실한 죽은 교회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같이 사치와 연락, 부패와 안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마치 바다에서 잡은 생선이 뭍에 올려져서 마지막 아가미를 들썩이는 것처럼 거의 죽은 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평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선언입니까? 야고보도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 상태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력 잃은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2절에 그랬는데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망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런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일깨어 회개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은 다시 오실 때는 도적같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데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첫 부분인데, 구원받은 자가 사회적인 풍조와 혼합에 물들지 않은 신앙적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합니다. 이제 4절 중간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했는데, 신앙의 순결을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4절 하반절인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재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도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7장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노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마태복음 28장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도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너의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대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시편 69편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통할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세상은 우리가 그들을 부인하고 자신들과 같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누가복음 12장 8, 9절에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퇴보하며 죽어가고 있는 현대의 교회들은 다 4대형의 교회입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오염된 현대 교회들은 온갖 장식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의식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신학적 교리를 선전하고 신비주의를 선전하고 있지만 신앙의 순결성과 잠재된 생명력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인들의 사치와 나약한 정신 상태는 권력 앞에 힘이 없고 돈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편안하게 믿고 천당 가겠다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풍조 속에서 기도인의 자리를 바로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지금에 와서는 좀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니라면 고난당한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처음 제가 이 교회에 온 날, 기도회를 토요일 날 할 때 난 이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서리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때를 회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3절에 사대교회의 사자로부터 듣는 권면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범람하는 세속주의 속에서도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는 선언과 함께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때 오신다고 할지라도 자신 있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이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사후생, 곧 죽음 이후 삶이 요청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칸트가 왜 사후생이 요청된다고 말했는지 제가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번역했습니다. 셋째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천사들이 그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죽은 후에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있던 일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 불행하게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지낸 사람들을 천국에서 알아보고 그들과 추억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죽음 이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섯째로 다른 어떤 말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믿지 않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사건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다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꽃이 나와서 돌에 십계명을 하나씩 새기는 장면은 정말 특별하고도 깊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듣도록 시내산에서 직접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시던 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떨었습니다. 당시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두렵고 떨려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신약 히브리서에는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을 비교해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새번역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으며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구름과 불꽃과 나팔 소리 가운데 나타나셔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애물을 제거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축하 행사와 그를 위해 모인 수많은 천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뿌린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우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순교한 영혼들이 자기들의 피를 갚아줄 것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피는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뿌리신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의인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